오늘 이 저녁에는 스가랴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스가랴를 가지고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사람에게 일반 성도분에게 스가랴 3장을 읽고 궁금한 게 있는지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좀 의견을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온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온통 수수께끼 같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수수께끼 같다. 사실은 저도 설교자로서 본문을 연구하고 대하고 있지만은 정말 수수께끼 같다라는 표현이 딱 맞다고 듭니다. 오늘 하루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이 본문을 연구해도 풀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또 알고 깨닫고 또 그만큼 배워나가고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포로 후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도왔던 포로 후기의 대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는 그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특별히 환상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환상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아마도 네 번째 스가랴가 본 환상일 텐데요.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크게 세 인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어디에 서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존재가 더 등장하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그를 고소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 옆에 막 이렇게 뿔 달린 어떤 존재가 있는 그 그림보다도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 존재의 역할이 고발하는 역할이구나. 오늘날 우리 법정의 그림으로 보자면 검사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앞에 펼쳐진 이 환상,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마치 법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고소하는 자 사탄이 대적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은 지금 현실 세계의 법정은 아니고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법정이고 그리고 실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법정은 이 땅에서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지금 영적인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늘의 법정에 누가 서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자 곧 사탄이 그 옆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아 이렇게 먼저 출발했지만 사실은 책망한다, 여호와께서 책망한다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럼 이 법정의 그림이 있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옆에 그를 고발하는 어떤 존재 곧 사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책망한다 라고 말씀했을 때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한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아,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울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책망하시죠. 내가 너를 꾸짖는다, 내가 너를 꾸짖는다. 이상합니다. 지금 이러한 법정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혐의가 있기 때문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혐의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검사 역할을 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은 분명히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내려져야 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고 있다고요? 사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법정에서 그런 그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흔하지는 않은데 검사가 뭔가 과도하게 또 아니면 좀 어거지로 증거를 대면서 막 이렇게 무리하게 피고를 심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언을 할 때 재판관이 이렇게 절제시키죠. 아, 그만하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내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래 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봅니다. 마치 지금 그러한 장면처럼 이 고발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이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대목에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는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니냐, 불에서 타다가 이게 꺼내가지고 시꺼멓게 돼버린, 그래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동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고만해라 뭐 이러는 말씀인지 그 하나님의 심정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있는 공동체, 이 유다 공동체는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다시 돌아온 공동체입니다.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이죠. 죽을 고생을 하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는 것이죠. 다 타지도 못하고 그냥 타다 말아버린 그러한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도 찾지 않을 만한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 바로 그것이 그슬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그슬린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단지 무가치하고 그냥 불필요하고 또 조금은 아련한 그런 존재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1절에서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여호수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타다 남은 숯 같은 거 꺼내면 막 손에 묻고 막 더럽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법정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재 같은 게 묻고 또 뭐 흙 같은 게 묻어서 더러워진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배설물이 묻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옷에 X치를 한 채로 지금 법정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바로 지금 이 재판 현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아, 옷이 어쩌다 보니 더러워졌다 이 의미가 아닐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얘기겠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꾸짖으셔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 왜 사탄을 책망했는가?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사탄을 책망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저희가 일말의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확정적으로 3절에 보여주는 바는 사탄이 오히려 무죄하고 여호수아가 진짜 범죄자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시커멓고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그런 더럽고 불결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여호수아를 혼내야지 사탄을 혼냅니까? 사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시고 또 그를 죄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벌하셔야 맞을 텐데 지금 오히려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4절에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판결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를 내쫓는다든지 아니면 금고향에 처하게 한다든지 뭐 사형을 시킨다든지 어떤 합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오물로 묻어있고 그 오물이 천지에 발라져서 냄새나고 있는 그 옷을 벗기라고 앞에 선 주님의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린다는 것, 그것이 그가 품고 있는 더러운 죄악을 용서하는 것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아마도 예복을 얘기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집례시에 입는 그런 옷을 다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란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이 거룩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지성소일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도 더 거룩한 지성소. 그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구별되고 특별한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대제사장 뿐입니다. 다른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한번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거룩의 정도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 위치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고 한다면 사람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일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물로 뒤집어 쓴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해야 될 바로 그런 사람이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내 죄악을 사하여 주겠다. 이것이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환상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제 자신을 이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떠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일까?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영혼의 MRI, 영혼의 CT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바로 그런 영혼의 MRI에 세운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을 하든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남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쓰고요. 또 그것들을 잘 가꾸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자 힘쓰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심지어 교회생활도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의 MRI,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타난 그의 실체, 지금 현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어서 새롭게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MRI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MRI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군요. MRI가 있는 곳에 우리를 뒤집어 넣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극구 부인하는 것이죠. 멀쩡한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꽤 정결하고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에 애씁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이러이러한 생각도 하고 또 이런 운동들도 하고 또 이런 일에 헌신되어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꽤 괜찮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급급한 그런 한 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 삶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일까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난 정확한 결과 앞에서 자신을 비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우물을 뒤집어 쓴 존재이지. 나는 정말 냄새나는 존재이지. 하나님도 나를 정말 싫어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 봐. 사람들이 내 근처에 오기도 싫어하잖아. 하물며 하나님이겠어?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그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겠지. 날 또 꾸짖으시겠지.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마시겠지. 우리는 어쩌면 늘 그러한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든지, 아니면 아주 깊은 자기 비관에 빠져서 도무지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 그런데 이 두 극단적인 태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양 한편에 우리 자신이 있는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꾸짖으셔야죠. 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그래도 죗값이라도 치를 수 있도록 뭔가 기회를 줘야죠. 그가 이만한 기여를 하면, 이만큼 괜찮은 활동을 하면 그때 옷을 한번 좀 갈아입혀준다든지, 아니면 좀 옷을 씻어준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뭐 자비를 조금이라도 보여주셔야, 그래야 바른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바꿔주시면, 바로 좋은 옷으로 바꿔주시면 여호수아가 그 옷을 또 더럽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 놀랍게도 은혜를 모르는 태도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피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그 양극단의 태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 3장의 이 이상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옷,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하신 그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오물을 묻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신학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실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 자신부터가 죄인입니다. 제 자신부터가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커버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가 만든 패브리지 그것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죄악 가운데 늘 노출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그 죄악을 가리우는데 계속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이곳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은혜의 언저리에 그 주변부에만 머무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1년 했는지 10년 했는지 20년 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관하면서, 또 아니면 우리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은혜의 주변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앞에 대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MRI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것을 통과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아픔도 당하시고 찔림도 당하십시오. 책망처럼 들리는 그 굉음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지는 마십시오. 아니면 거기서 좌절해서 비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를 꾸짖고자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옷을 기대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그 환상에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되 라고 말씀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웠다. 옷도 갈아입히고요. 정결한 관도 씌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집례를 위해서 쓰는 관이라고 생각하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스가랴가 옷이 새롭게 벗겨지고 새로운 옷이 입혀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관도 씌워주십시오. 관을 씌워서 이제 이 사람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스가랴는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아니면 했을까요? 아니면 이 음성이 왜 여기 녹아들어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고대 번역자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을 고쳐서 읽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틀린 적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까운 것은 내가 말하되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을 씌워주십시오. 그 사람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수아는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입니다. 공동체에 대제사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굴러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그 대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면서도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감정이입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관도 씌워주십시오. 옷만 갈아입힐 것이 아니라 그 관도 새로 씌워주셔서 이 사람이 직무를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담아서 이 스가랴가 화급히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증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 집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서 너로 섰는, 여기 섰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 가운데 왕래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허락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규례를 행하고 법도를 행하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대제사장을 씌워준 것이 아니라 더럽고 오물로 얼룩진 그 옷을 먼저 벗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관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먼저 꺼내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다 완벽하게 이행하면 너에게 내 백성 되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 곧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법도를 행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락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회의를 보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의 내용을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뒤에 새로운 약속이 제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앉아있는 동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그 증거와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우리가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 싹,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 그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은 무엇인가?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격된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셔서 특별히 그 종 싹을 통하여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해버릴 것이다.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간의 회복과 샬롬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관한 문제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또 다른 약속은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종인 싹, 곧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여기서 스가랴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과 그 앞에 새겨진 그 의복에 붙어있는 돌들에도 그 약속이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인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은 그 약속을 품은 사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면서 그 종 싹이 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죄를 제거해버리시고 이 땅에 진정한 샬롬과 평화를 주실 그 날,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였는데 아, 그 옷이 이제 깨끗해졌구나, 내가 이제 양심의 자유를 얻었구나, 아, 내가 이제 마음이 새로워졌고 그래 이제 나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이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겠다, 거기에서 멈추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안에는 그러므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스가랴보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보다 그 약속을 더 분명하게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아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온 세상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교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내일부터 국내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표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새롭고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이 땅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증거케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안에 진정한 죄사함과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과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냄새나는 옷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입히신 옷과 관을 생각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새로운 옷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위해 그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아닌 사탄을 꾸짖은 이유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그들을 예표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한다고 두 번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책망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책망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을 택하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회복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1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MRI를 통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가 나를, 우리 교회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회복시킨 자들을 통하여서 예표의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약속 또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일교회 겨울 선교회 모든 걸음걸음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의 그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찬양했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이 정말로 정말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없이 꺼지고 낙망하여서 그렇게 울고 앉아있기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침체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이 혹시 오늘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